오늘 말씀은 혈과 육이 죽어야 부활한다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너무도 아름다운 딸을 이 사람은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갑자기 딸을 잃은 그 집은 너무도 깊고 무거운 고독에 휩싸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 집을 감쌌습니다. 슬픔을 참을 수 없었던 그 남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밤에 홀로 방에 박혀서 그의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버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내 어린 딸을 데려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찌 내게서 빼앗아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며칠을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던 그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비탄에 잠긴 채로 슬픔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느 강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가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그 소녀 가운데 자기의 아름다운 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저쪽에 서서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이리로 건너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았더니 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가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내 딸을 천국에 가서 만나리라 라는 이 소망으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유명한 R.A. 토리 박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때에 그 사랑하는 고등학교 아들, 고등학생인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지금도 아들과 딸을 그리워하고 못 잊어 할 것입니다. 서해에서 천안함 비격 사건으로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하루아침에 내 집에 보배요 기둥이던 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그 떡두꺼비 같은 내 아들이 꼭 살아올 것만 같은 그 음성을 그리며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만날 날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아들의 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반니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조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과 아내와 아버지, 네 사람이 조깅을 하기로 한 그날에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환자 가운데 이머진시가 생겨서 빨리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조반니는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춘기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갔다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조반니는 너무나 분노하고 좌절하고 괴로운 나머지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고 갑작스러운 분노와 고통에 휩싸이면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환자의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의사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그때 내가 전화를 받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 전화를 무시하고 내 가족의 계획대로 조깅을 나갔더라면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이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그때 내 딸을 수학여행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아들을 해군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육군으로 보냈더라면 지금 살아있을 터인데. 이 조반누의 가족도 그러했습니다. 행복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딸도 아내도 남편도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 아들의 빈자리,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도 삶의 일부이니까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니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인들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해결할 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가 아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의욕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세계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심한 박해가 프랑스의 남부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리옹에서 일어났습니다. AD 177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박해와 고통을 참으며 용기 있게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박해자들은 미친 듯이 흥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너희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어디 보자, 너네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노천에 6일 동안 놓아두고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료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의 로네강에 강물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네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래,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부활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리라. 이렇게 박해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부활한다고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은 힘차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을 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 티끌로부터 다시 살아난다. 티끌조차 없어져 버린 그 딱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 영화로운 생명,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난다,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너희가 육의 몸을 핍박하고 그 목숨을 죽이고 재로 만들어 강물에 뿌렸다 할지라도 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라져버린 육의 몸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진 영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자연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서 껍질이 없어지고 그 형체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한 알의 미달이 너무 아깝다고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 속에 떨어져서 완전히 썩어져서 형체가 없어질 때, 그리고 우리는 오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아름다운 새싹이 일어나고 연하고 부드러운 새싹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라서 백배 천배의 놀라운 새로운 결실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딱정벌레 한 마리가 인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형 속에서 두드리고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밝고 아름다운 나비로 발전하는 이 놀라운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발렌시아 5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 베이커스필드 넘어가기 전에 그 고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높아가지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프리웨이가 차단되기도 합니다. 여름에 그곳은 완전히 누렇습니다. 그 구릉들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메마릅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여서 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군데군데 그런 누런 것이 있어 이게 무엇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잔디가 죽어있는 메마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허벌판 메마른 땅의 봄에 그 죽은 새싹들로부터, 그 죽은 씨앗들로부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고멘의 모습입니다. 핑크의 루파인, 노란 골드필드, 주황의 파피가 죽음의 언덕에 자연의 영혼처럼 부활하여 생명을 노래하네. 생명이 없는 준엄한 모래산에도 저렇게 꽃들이 부활하여 밝게 빛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리라. 더욱 밝고 아름답게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죽음에서 이 꽃들이 부활하듯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육신의 몸이 썩어져서 언젠가 이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15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썩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 혈과 육은 사라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인간의 육신은 쇠해지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육신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생각들, 그 부패한 인간의 생각과 혈기와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모든 그 부정적인 혈기, 미움, 증오, 이것들이 바로 혈과 육이고요. 이것은 부활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게서 죽이는 연습, 내게서 사라지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다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혈과 육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이고 자연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세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살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의 그때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것은 썩어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죽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다면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그 단계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이 땅을 살 만큼 살게 해주시고 더 좋은 세계로 나를 변형시키기 위하여 이 죽음을 맞게 하는군요. 이 죽음을 그렇게 내 자녀에게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 이 고등학생인 딸이 죽은 것, 고등학생인 아들이 죽은 것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나머지 인생이 자기 인생도 비참해져 버리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히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만나자, See you again in the heaven 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작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부활 부활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 넌 크리스찬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저 사람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부활의 증거를 말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개바에게 나타나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과 많은 장소에서 다른 모양으로 십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같이 먹었고 걸었고 얘기했고 성경에 많은 그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치자면 불교도였습니다.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였고 완전 무신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부활을 믿지도 아니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했어요. 예수는 그저 그때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살인자일 뿐이야,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교도인들에게 예수 증거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똑같았어요. 이 사울이 무슨 소리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부활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또 법정으로부터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그 살인자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 예수의 음성과 함께 빛나는 그 빛으로 나타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사울은 인생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붕입니다. 멘붕, 멘탈 붕괴, 완전한 붕괴예요. 자기의 완전한 파산입니다. 자기의 사고고 지식이고 인생이고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그래서 바울은 180도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다. 예수 위에 뭐가 필요하냐? 죽어나 살아나,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때리든지 말든지, 감옥에 감추든지 말든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예수, 예수. 왜 그렇게 자기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간증으로부터, 이 부활의 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경험했다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시여 용기를 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엘로스톤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랜드 티턴도 들렸습니다. 그랜드 티턴에서 엘로스톤을 가는데 차로 여행을 하는데 잠시 중간에 숲이 있어서 쉬었습니다. 그 숲에 가만히 봤더니 사과밭이었어요. 8월달이었지만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아직 푸르고 익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남쪽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는 가지에는 커다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과를 먼저 딸 것입니다. 먼저 익은 그 사과를 따서 먹을 것입니다. 그게 그 사과나무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첫 열매 하나만 생산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들이 그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붙들어라. 너의 삶 가운데 미래는 아직 멀었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평화장로교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리고 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 즐기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저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갈 때에도 여러분은 즐겁게 참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슬픔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어부일을 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픔에 저어서 당신 어찌 모르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여 다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환하게 웃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지니는 성도는 슬픔을 극복해야 됩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만날 때가 있음을 알고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실망감을 이겨야 됩니다. 메시아가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야, 이번에 메시아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우리 조국을 구해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저 그냥 하루아침에 그 꿈이었나 봐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마음의 모든 실망감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태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다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의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독배를 들고 그것을 막 마시려고 할 때에 갑자기 가까운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그 파우스트의 마음에 갑자기 새로운 삶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셨다고 부활하였다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지니야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극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741년에 겨울에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무통에 지친 다리를 끌며 흐느적흐느적 걷는 한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프레드릭 헨델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서 하늘을 찌르는 명성, 최고의 작곡과 놀라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그의 작곡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올리는 곡마다 오페라마다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별로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몸은 늙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올리는 오페라마다 실패해가지고 채무는 쌓여져가고 몸은 병들고 그리고 작곡의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 스트로크까지 받아가지고 단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절망하던 헨델은 겨우 의사의 권유로 온천욕을 잘해가지고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오페라를 또 작곡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밤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괴로움에 처하면서 고통 속에 밤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밤길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 저에게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제 절망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찰스 제넨스로부터 온 편지인데 오라토리오, 이 합창곡에 대한 가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시큰둥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보았는데 그의 눈 속에 갑자기 탁 떠오르는 식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묘사한 그 오라토리오 합창곡의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에 마음이 꽂히는 순간 그의 눈이 벌떡 떠지면서 펜을 잡았는데 밤새도록 오선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 다음날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음식을 갖다 줬는데 빵을 으깨가지고 먹다가 다시 또 막 떠오르니까 놔두고 먹다가 다시 떠오르니까 그러면서 24일 동안 완전히 이 곡의 얽매에서 완성한 것이 헨델의 메시아. 24일 동안.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이 영국에서 이미 헨델은 퇴출당했기 때문에 영국에다가 그 오페라를 상영하지 못하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도시에 가서 처음 초연을 할 때에 그때 1742년 4월 13일에 공연 몇 시간부터 극장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연주되었을 때 특별히 메시아의 하이라이트인 그 할렐루야가 연주되어졌을 때 함께 관람하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청중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그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되어졌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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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이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의 주가 만군의 주가 다스리는 도다. The kingdom of this world i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Christ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통치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힘이요,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우리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지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